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말소리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무서워하겠습니까? 지난 10월 5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의 리아나 자네트 생물학과 교수와 사자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인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크레이그 패커 교수 등의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그레이터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물 웅덩이 근처에 야생 동물이 10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카메라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한 뒤에 각각 사람이 차분하게 말하는 소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총소리, 새 울음소리 등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6주간 15,000여 건의 영상을 촬영하여 분석했습니다. 사자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백수의 제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 따르면 코끼리, 코뿔소, 기린 등 아프리카 사바나의 동물들이 사자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속도가 40%나 더 빨랐고 웅덩이에서 물을 먹지 않고 도망가는 속도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두 배나 빨랐습니다. 사실 사자, 표범, 치타 등의 그 어떤 맹수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동물을 죽이기에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기린이 물을 먹기 위해 웅덩이 가까이 왔을 때 사자 울음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서 발길을 재빠르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것 같으니 물을 먹기 위해서 다시 웅덩이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코끼리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사자 울음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쪽으로 와서 스피커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역시 물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일제히 달아났습니다. 표범이 가재를 사냥하여 입에 물고 끌고 가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웅덩이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힘들게 잡은 사냥감을 포기하고 출행랑을 쳤습니다. 하이에나도 물을 먹으러 오다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지체하지 않고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초식 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솥과에 속하는 임팔라와 역시 솥과에 속하는 동물로 역량의 일조인 큰 쿠두 그리고 멧돼지, 얼룩말 등도 사자의 울음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여 물을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며 출행랑을 쳤습니다. 육지동물 중에서 코끼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하다고 하는 코뿔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물들에게 들려준 사람의 목소리는 고함을 지르거나 높고 날카로운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앵커들이 읽는 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같이 그 목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는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바나 동물들에게 폭력적으로 들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두 번째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에 체포되셔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마당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빌라도 총독의 법정, 헤롯 안티파스의 관저,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계속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시각이 오전 6시에서 7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부터 아침 이른 시각까지 다섯 곳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셨으며 눈을 가린 채 린치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왕도 아니면서 왕인 채 한다고 붉은 옷을 입히는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1차로 신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2차 신문 때에도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제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타협안을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범죄자에게 가했던 태형, 즉 채찍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푸스테스인데 이것은 막대기, 몽둥이에서 온 단어로 주로 무겁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과 공동체에서 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가하는 처벌입니다. 조선시대의 곤장과 비슷할 것입니다. 둘째가 플라겔라인데 이것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베르베라인데 이것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비롯하여 최악의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의 목적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제안한 때려서 놓겠다라는 것은 몽둥이질하는 푸스테스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18절에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1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사분학을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원본을 베낀 것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성경과 비슷한 시대의 책 중에 주후 116년 무렵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발생과 네로 황제 당시 교회 박해에 대해 언급된 역사 문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본래 쓰인 것보다 730여 년 후인 주후 850년 무렵에 베낀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무렵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의 헬라어 사본은 9개가 있는데 그 사본들은 10세기에서 12세기 무렵에 베낀 것들입니다. 그에 반해 현존하는 신약성경 사본은 헬라어 사본만 해도 5,000개가 넘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본이 있는 책은 고대 그리스의 음유 시인으로 알려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인데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이고 최고의 영웅 서사시입니다. 남아있는 일리아스의 헬라어 사본은 6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그 책을 쓴 것은 주전 800년경이고 그 책이 베껴진 것은 주후 2, 3세기 무렵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쓰인 때와 사본이 베껴진 때 사이에는 약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 30년 정도 지난 후부터이고 성경이 베껴지기 시작한 것은 주후 100년에서 150년 사이부터입니다. 그 간격이 불과 50년에서 100년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 사본 중에 헬라어로 된 것은 5,664개가 있고 고대 라틴어로 된 것은 8,000개에서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베껴진 것까지 다 합하면 신약 사본은 약 2만 4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로 든다면 여러 종류의 사본을 보고 본래 쓰인 원형을 확인해 가는데 초기에 중요한 사본들에는 없는 내용이 후기에 덜 중요한 사본들에는 있을 때 17절과 같이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아래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13곳에 없음이 있는데 복음서에 9곳, 사도행전에 3곳, 그리고 로마서에 1곳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앞에 작은 숫자로 1 또는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숫자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17절에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있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3.1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 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하며 그날의 죄수 한 명에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와 남은 형기 등에 대해서 묻지 않고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고발한 제목인 백성을 미혹한 죄,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부추긴 죄, 더 나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참칭하는 죄를 찾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매질하고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누구인지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이 바라바야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제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곧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었고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누리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 그 뜻이 아버지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만 꾸려가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우리 각자의 자화상과 같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에게 바라바, 즉 사람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 사람의 아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죄수를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키는 것은 곧 즉 공개 처형하는 목적은 제국의 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여 국가의 안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로마 제국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사렛 예수의 인생 전부와 그분의 가르침 전부를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어 전부 무효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지를 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을 간구했습니다. 그 세 번은 단순히 숫자 3을 의미하지 않고 가장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즉 간절하게 기도드리다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세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을 로마 제국의 아주 고위직에 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카에게 써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가 얼마나 무리하게 그리고 또 억지로 자신들의 주장만 외쳤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시 밖에 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상의 삶이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주후 60년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처참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5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해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67년에 사도 바울마저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66년부터 4년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거나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변호문과도 같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데오빌로의 호칭에서 가카가 없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빌라도 총독의 고백에도 무리는 자신들의 욕망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은 그들의 소리가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 총독의 말이 무리의 소리에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원하여라고 증거합니다. 무리는 마침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고 자신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원한 실상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 세속적 가치관이 빚어낸 허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허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 허상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1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또한 그 소리에 자신의 분별과 판단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더 크고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무리와 빌라도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는 자신들이 승리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허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실상이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물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터진 물 등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만난 마지막 난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는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 지방에서 곡식, 여기서 곡식은 보리입니다. 그 곡식을 추수하던 시기는 4월입니다. 그때는 언제나 강물이 넘쳐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강폭이 불과 3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추수 때인 우기에는 비와 함께 이스라엘의 북쪽 헤르몬 산에서 눈까지 녹아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강폭이 수백 미터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거칠게 흘러가던 강물이 거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것은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 모든 사람을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이 넘쳐 흐르는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다른 난관,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취할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 6장 4절 5절과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취하기 위해서 야간 침투를 하거나 성벽을 타고 올라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병을 고용해서 대리전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자 전술은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걷고 군사들이 언약궤를 뒤따르며 하루에 성을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만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질러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은 성을 돌 때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그 의미 역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숙적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였던 장로들은 이런 해결책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장로들은 언약궤가 전장에 없었기 때문에 패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언약궤만 앞세우면 패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서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블레셋의 군대도 무너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기뻤으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지배했기에 이제는 전쟁에서도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의 결과가 이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는 커녕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패전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취할 때 앞세우고 갔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것과 같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 언약궤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주인이자 실상이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믿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 자체였습니다. 즉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목적이 되고 나니 언약궤는 허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리라는 우상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소리가 우상이 되면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만 할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적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상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해주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줄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에 참 의미를 주지 못하고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목적 삼으면 그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의미가 더해지며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이기지 못하고 말씀이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의 소리를 최고인 것으로 여기며 살곤 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인생을 참 많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리가 이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상을 구하지 않고 실상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는 순간까지 허상을 실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